안녕하세요.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22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DT 사이언스,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자체 시공팀으로 북가주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 사이언스, 연락처는 408-781-8602, 408-781-8602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층 분석을 함께 할 전문가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만약 오늘 당장 영국의 심장부가 멈추고 중동에 막혔던 바닷길이 60일짜리 타이머와 함께 열린다면 말이죠. 내일 아침 우리 청취자분들 동네 주유소 가격표 그리고 마트 물가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거대한 나비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거대한 나비효과를 추적해보는 겁니다. 오늘 다룰 뉴스들이 표면적으로는 그 중동의 원유 제재 완화, 100세를 살다간 경제 거장의 죽음, 또 유럽의 정치적 격변, 미국의 선거 공방, 거기에 우리 북가주 베이 지역의 범죄 뉴스까지 약간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네, 언뜻 보면 교집합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결국 우리를 지탱하던 기존의 규칙들이 무너지고 아주 불안정한 임시 규칙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현장이라는 하나의 큰 맥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닙니다. 왜 이런 결정들이 내려졌는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고들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글로벌 불확실성의 해소 과정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지갑, 또 일상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재편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낡은 시스템의 붕괴와 임시방편의 수리,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가장 먼저 당장 오늘 아침 글로벌 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한 뉴스부터 짚어보죠. 그런데 이게 동시에 약간 시한폭탄 같은 뉴스거든요. 미국이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의 판매, 운송, 수입을 일정 기간 허용하는 일반 면허를 정격 발급했습니다.
네, 60일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제한을 푼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조건이 꽤 무거워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의 사찰을 허용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스트리밍 서비스의 조건부 무료 체험 기간이 딱 떠올랐어요.
아, 무료 체험 기간이요?
네, 그러니까 규칙을 어기면 넷플릭스 구독이 취소되듯이 이란이 조건을 어기면 61일째부터는 다시 어제까지의 그 살얼음판 같은 전쟁 국면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무료 체험이라는 비유가 되게 직관적이긴 한데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 현실의 메커니즘이 구독 취소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참혹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 폭탄 돌리기에 가깝거든요.
폭탄 돌리기요?
네, 핵심은 원유 자체가 아니에요. 원유를 움직이는 혈관, 그러니까 보험과 금융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란산 원유는 바다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영국의 로이즈 같은 거대 글로벌 보험사들이 유조선의 해상보험을 들어주지 못했거든요.
아, 보험이요?
그렇죠. 보험이 없으면 배는 항구를 아예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수천억 원이 날아가니까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석유 팔지 마라 이게 아니라 석유를 나르는 인프라 자체를 그냥 금융으로 확 묶어버렸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번 60일 면허의 진짜 의미는 바로 그 금융과 보험의 동맥을 아주 잠반 열어준 겁니다. 시장은 이 메커니즘의 재가동에 환호하는 거고요. 배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제 유가는 즉각 하락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 청취자분들의 실생활, 특히 여기 베이 지역 물가에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동네 주유소 기름값 몇 센트 떨어지는 건 넘어서는 이야기 같은데요.
훨씬 광범위하죠. 캘리포니아는 물류비에 극도로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유가가 안정되면 컨테이너선 운임, 트럭 운송비가 연쇄적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이는 결국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 마트에 진열되는 농산물, 생필품의 도매 가격을 낮추는 아주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죠.
아, 마트 물가까지 바로 직결되는군요.
맞습니다. 다만 이 타이머가 딱 60일짜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60일 뒤에 이란이 IAEA 사찰을 거부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도발을 감행한다, 그러면 풀렸던 유조선 보험은 하루아침에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헉, 그러면 다시 묶이는 거네요.
그렇죠.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가볍게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시스템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아주 불안정한 유예기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숨고르기라. 참, 금융과 물류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리저리 통제하면서 불확실성을 관리한다는 게 아슬아슬하네요. 이렇게 거시경제의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그 밸브의 한가운데서 세상을 통제했던 한 인물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아,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경제의 조종타를 잡았던 그가 100세 일기로 별세했다는 소식이죠. 언론에서는 그를 1987년 블랙먼데이 증시 붕괴나 9.11 테러의 충격을 막아낸 연준의 거장으로 아주 추앙을 하더라고요.
네, 뭐 경제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금리를 팍팍 내려서 돈을 풀었던 그의 정책, 그 이른바 그린스펀 풋 정책이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낸 핵심 원인 아니었습니까?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그러니까 그 저금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거품을 엄청나게 펌프질했던 거잖아요. 위기를 막았다는 영웅과 더 큰 위기를 낳았다는 원흉, 이 극단적인 평가 사이에서 우리는 그의 유산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그 두 가지 평가는 사실 모순이 아니라 철저한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그린스펀의 핵심 철학은 시장은 스스로 교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험은 파생상품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시장을 향한 엄청난 믿음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위기가 터지면 무조건 금리를 낮춰서 시장의 유동성을 확 공급했습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일종의 마취제로 덮어버린 겁니다. 그 메커니즘이 처음 몇 번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작동했어요. 그런데 결국 시장 참가자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구출해 줄 거라는 도덕적 해이를 아주 깊게 심어줬죠.
아, 투자자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아예 만들어버린 거군요. 시스템의 안전망을 너무 믿은 나머지 그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무리한 베팅을 하게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그 청구서가 바로 2008년이었던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100세를 살다 간 그의 죽음이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의 오늘, 당장 지금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입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아주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치열한 금리 인하 논쟁 있잖아요. 이 모든 게 그린스펜 시대부터 누적된 딜레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터지고, 돈을 조이면 경기가 확 얼어붙죠.
아, 진퇴양난이네요.
네, 베이 지역에서 모기지 금리 0.1%의 밤잠을 설치시거나 또 은퇴계좌의 수익률을 매일 쳐다봐야 하는 우리 청취자님들의 하루하루가 사실은 이 앨런 그린스판이라는 한 인물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저금리 실험의 여파 속에서 아직도 헤엄치고 있는 셈입니다.
와, 위기를 관리하던 리더가 남긴 거대한 시스템의 그림자 안에서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경제를 움직이는 시스템은 결국 그 시대의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유지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경제와 정치는 동전의 양면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린스펜 같은 어떤 절대적인 거장이 사라진 과거를 돌아봤다면 이제 시선을 현재로 돌려보죠. 세계 무대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거대한 리더십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아, 영국 총리 사임 소식이군요.
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바로 오늘 6월 22일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후임으로는 앤디 버넴이 거론되고 있죠. 스스로 당을 이끌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아주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선언했어요. 스스로 다음 총선을 이끌 적임자가 아니라고 물러나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권력을 쥐면 끝까지 안 놓으려는 게 정치인데 꽤 이례적이긴 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일까요? 당장 저 멀리 런던의 총리가 물러나는 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기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더십의 공백은요, 단순한 어떤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의 신뢰 비용을 말 그대로 폭등시켜 버리거든요. 영국은 그저 유럽의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금융의 핵심 허브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런던 금융가가 엄청나니까요.
총리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볼까요? 당장 글로벌 투자자들은 영국 국채, 즉 길트를 미친 듯이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경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전혀 모르니까요.
불확실성 제일 싫어하는 게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국채 금리가 뛰고 파운드화가 요동치면 이 충격파는 곧바로 뉴욕 월스트리트의 채권 시장을 때립니다.
아, 영국 내부의 혼란이
환율이랑 채권을 매개체로 해서 전 세계 자산시장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군요.
네. 게다가 외교적 파장도 막대해요. 지금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 제재, EU와의 통상 문제 등 막 폭발 직전의 현안들을 엄청 안고 있거든요. 영국은 이 모든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고요.
그런데 리더가 없으니 결정을 못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영국이 내부 권력 투쟁에 빠져서 결정 장애 상태가 되면 유럽 전체의 안보와 경제 정책이 사실상 올스톱 되는 거죠.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시거나 401K를 관리하시는 우리 청취자님들 입장에서는 중동의 원유 타이머 하나 간신히 멈춰놨더니 유럽 한가운데서 정치적 지뢰가 쾅 터진 상황을 마주하게 되신 겁니다.
첩첩산 중이네요, 정말.
네, 새로운 리더십이 얼마나 신속하게 금융시장의 신뢰를 되찾느냐, 이게 올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밖에서는 정치 시스템의 신뢰를 담보하던 리더십이 훅 증발해버렸는데 그럼 우리 미국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라는 시스템의 규칙 자체를 두고 아주 맹렬한 톱니바퀴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원 판결이군요.
맞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아주 중대한 판결을 내렸죠. 트럼프 행정부가 개편했던 연방 이민 데이터베이스, 일명 세이브 시스템을 각 주가 유권자 자격 확인에 사용하려던 계획에 딱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아주 민감한 이슈죠.
그래서 이 사안은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양측의 논리를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되게 명확해요. 투표는 시민권자의 신성한 권리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가진 이민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철저하게 걸러내는 것은 선거의 무결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거고요.
그렇죠. 반대쪽 입장도 확고하죠.
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이 세이브 시스템은 투표권을 검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다. 오류가 너무 많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섭니다. 저는 이 논쟁을 보면서 딱 이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과수원에 벌레를 잡겠다고 불도저를 몰고 들어가는 격이다.
오, 불도저 비유. 확 와닿네요.
네, 선거 사기라는 벌레를 잡으려는 목적은 알겠는데 엉뚱한 도구를 무리하게 막 쓰다가 합법적 유권자들의 권리라는 아주 멀쩡한 나무들까지 다 깔아 뭉갤 수 있다는 우려처럼 보이거든요.
그 불도저 비유에서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은 도대체 왜 그 도구가 불도저가 되었는가 하는 그 데이터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이브 시스템은요, 애초에 유권자 명부 대조용으로 설계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 원래 목적이 뭐였죠?
원래는 이민자가 복지 혜택이나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때 그 사람의 합법적 체류 신분을 확인하려고 국토안보부에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아하, 설계 목적 자체가 아예 다르군요. 그러니까 복지 수급 자격을 보는 장부를 가지고 선거권을 박탈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했다는 뜻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각 주의 유권자 명부 데이터랑 이 연방의 세이브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오류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영주권자 시절에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쳐보죠. 근데 세이브 시스템 업데이트가 지연됐거나 이름 철자가 진짜 미세하게 띄어쓰기 하나라도 다르면 시스템은 이 사람을 그냥 기계적으로 비시민권자로 분류해버립니다.
헉! 그러면 합법적 유권자가 졸지에 투표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는 거네요?
그렇죠.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민권자만 투표해야 한다는 그 원칙 자체를 부정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결함이 있고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너무 큰 시스템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방법론의 제동을 딱 건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선거의 룰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와 정치적 목적이 아주 정면으로 충돌한 거네요.
네, 특히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이 캘리포니아, 그중에서도 베이 지역처럼 귀화 시민권자나 이민자의 비중이 아주 압도적인 곳에서는 이 이슈가 진짜 피부로 와닿는 현실이거든요.
남일이 아니죠.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내 가족의 투표권이 데이터베이스의 단순한 시스템 오류 하나 때문에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완벽한 선거 관리 그리고 합법적 권리 보호 사이에서 국가가 과연 어디까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기는 판결입니다.
연방정부의 어떤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나 이민정책 논쟁 이런 걸 다루다 보면요. 그것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그냥 숫자로만 딱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통계로만 치부하기 쉽죠.
네, 하지만 이민자들이 직접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로컬 사회로 들어오면 그 숫자는 아주 생생한 기억과 공간의 문제가 됩니다. 시선을 베이 지역으로 확 좁혀보겠습니다. 샌호세에서 주말 사이 우리 커뮤니티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그 동상 절도 사건이요?
네, 무려 50만 달러 가치로 평가되는 베트남 커뮤니티의 거대한 기념 동상이 도난당했다가 경찰에 의해 그 일부가 간신히 회수되었습니다. 50만 달러라는 금전적 가치도 놀랍지만 청취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철 절도 사건이 아닙니다. 이민사회가 공유하는 영혼의 일부를 도둑맞은 것과 같습니다.
정말 뼈아픈 일이죠.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곳곳에 위안부 기림비나 이민 역사 기념물들을 세우고 그 앞을 지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산호세는 베이 지역 베트남계 이민자들의 심장 같은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상징하는 동상이 무참히 잘려나갔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아시아계 커뮤니티 전체가 아주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공감이 갑니다.
도대체 이런 물리적 상징물이 이민사회에서 왜 이렇게까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민 1세대들에 대해 이러한 조형물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증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전장을 피해 바다를 건너온 보트 피플의 상은, 또 이 낯선 미국 땅 산호세에 정착하면서 흘린 수많은 피와 땀, 그 무형의 고통과 역사가 막 응집되어서 물리적인 실체로 굳어진 것이 바로 그 동상이거든요.
아, 모국을 떠나온 사람들에게는 그 동상이 서 있는 좁은 땅 한 평이 잃어버린 고향을 대체하는 어떤 뿌리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치아 문제를 넘어선 사회학적 사건이에요. 경찰이 이 동상을 얼마나 온전하게 복구해내고 범인을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하느냐는 이 지역사회가 소수계 이민자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대처 방식이 곧 메시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범죄의 타겟이 된 공간을 공권력이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 이민사회가 느끼는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뉴스를 그저 남의 동네 절도 사건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 또 우리 커뮤니티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서로 연대해야 하는지를 아주 묵직하게 묻고 있는 뼈아픈 뉴스입니다.
이민자들의 기억과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만큼이나 지금 당장 지역사회의 생명과 복원을 지키는 문제도 캘리포니아 지자체들의 아주 절박한 과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서 이른바 휘핏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의 소매 판매 금지 조례안을 아주 강도 높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명 웃음가스라고 불리는 물질이죠?
네. 제가 이 뉴스에서 주목한 부분은 규제의 딜레마입니다. 원래 의료용이나 뭐 기분전환용으로 흡입하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제과점이나 카페에서 생크림 만들 때 쓰는 식품용 충전재로는 동네 편의점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다는 법에 아주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네, 접근성이 너무 좋았던 게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젊은 층의 오남용이 심각하다 해도 말이죠. 누군가 요리용 베이킹 파우더로 폭탄을 만든다고 해서 마트에서 베이킹 파우더 자체를 아예 못 팔게 전면 금지하는 게 과연 맞는 행정일까요? 소상공인의 판매 권리와 공공보건 사이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칼을 빼든 건가요?
그 베이킹 파우더 비유를 빌리자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상황은 몇 명이 폭탄을 몰래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동네 구멍가게들이 아예 대놓고 폭탄 제조용 대용량 베이킹 파우더를 주력 상품으로 막 팔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 대놓고요?
네,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참담합니다. 원래 제과용 아산화질소는 아주 작은 카트리지 형태여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최근 편의점이나 스모크숍들은 합법적인 식품 카테고리라는 방패 뒤에 딱 숨어서 수백 회 이상 흡입할 수 있는 엄청난 대용량 실린더에 과일량까지 막 첨가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헉! 과일량이요? 아, 그러니까 겉보기만 제과용이지 사실상 포장재부터 판매 타겟까지 철저하게 마약 대용품으로 기획된 상품들이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 파고든 거군요.
맞습니다. 더 이상 합법적인 요리 재료의 오남용 수준이 아니에요. 청소년과 청년들의 뇌손상, 마비, 거리에서의 중독 문제가 공공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이미 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강력한 소매 판매 금지라는 행정 규제를 검토하는 건 단순히 편의점 품목을 통제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 더 큰 목적이 있는 거군요.
거리를 잠식한 중독의 사슬을 물리적으로 팍 끊어내겠다는 절박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일환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파급력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 소매 판매 금지라는 거대한 돌을 던지면요. 산호세의 오클랜드 나아가 우리 청취자분들이 살고 계신 북가주 전체 지자체들이 도미노처럼 이 규제를 다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시작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동네 상권의 풍경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기준이 동시에 싹 바뀌는 시작점인 겁니다.
낡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든 악의적인 비즈니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틀어막으려는 지자체의 힘겨운 싸움이었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 탐구의 퍼즐을 모두 맞춰보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체 흐름을 좀 짚어볼까요? 전쟁의 뇌관을 임시로 60일 동안 밀어둔 이란 원유시장의 아슬아슬한 면허증, 그리고 평생을 거쳐 경제의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다 오히려 위기의 씨앗을 담기고 떠난 그린스펀의 딜레마, 또 리더십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글로벌 금융이 막 요동치는 영국의 권력 이양 문제도 있었고요.
네, 연방정부의 낡은 데이터베이스를 억지로 끌어다 쓰려다 제동이 걸린 미국 유권자 자격 공방도 다뤘죠.
맞습니다. 그리고 베이 지역 로컬 사회에서 이민자의 영혼과도 같은 상징물을 잃어버린 산호세의 슬픔. 마지막으로 규제의 빈틈을 파고든 환각물질을 막아내려는 샌프란시스코의 절박한 조례안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같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던 기존의 룰이 깨진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안전을 담보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로 쫙 꿰어보니 우리 청취자님들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지네요. 여러분, 법과 제도는 언제나 예외 없이 현실보다 한 발짝 늦게 움직입니다. 이란과의 조건부 평화 조치처럼 아슬아슬한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의 편의점처럼 이미 뚫려버릴 대로 뚫려버린 일상의 규칙들 쪽에서 말이죠.
그렇죠. 시스템은 항상 한 발 늦으니까요.
이렇게 누군가 임시방편으로 간신히 꿰매놓은 세상의 시스템 위착해서 여러분은 매일 쏟아지는 불확실성의 파도를 넘어 여러분 스스로의 안전과 자산을 얼마나 기민하게 지켜내고 계신가요? 시스템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낡은 믿음을 버리고 나만의 새로운 생존 규칙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 깊이 탐구해 볼 만한 화두입니다.
네, 각자의 생존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네요. 오늘 심층 탐구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육포 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22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